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새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신기한 것, 신비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상상하고 또 그러한 소문에 따라가고 그래요. 우리 예언에 봐도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또 많은 기적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교사나 거짓 또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러한 미혹당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가 있어야 그 진짜의 모방에서 가짜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짜가 아무리 많아서 그게 모든 게 다 정말 구분할 수가 없다. 그렇다 그래서 진짜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알면 나머지는 가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진짜를 모르면은 그 모르는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려면은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의 어떠한 사고력, 인간의 잣대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가두고 거기에다 제안한다면 우리 한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그릇 속에 담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로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말씀 그대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자체도 사실 인간의 어떠한 사고력을 뛰어넘는 일이고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그냥 죽었다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또 승천을 한다는 자체도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되신 것이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고 제자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기사를 살아서 이렇게 함께 여행하면서 함께 머물면서 많은 것을 듣고 또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가지고 기도에 힘쓴 그러한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내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기다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조건들이 다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리라라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늘 함께 하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건은 사랑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럼 사랑하면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게 된다예요. 그 지키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임하셔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능함이 뭐예요? 사랑함이 계속 지켜짐으로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 사고, 우리의 생각으로 봐서 별거 아니고, 아니면 왜 하나님이 그러한 그 조건을 두셨나? 그걸 안 지켰다고 우리를 만약에 축복하지 않냐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식의 정말 모순된 우리들의 그 태도. 뭔가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약속의 것만 주세요 하는 그러한 우리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저를 믿으면, 저를 부르면 그러한 조건을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들의 그러한 그 정말 삐까닥하고 그 얽혀진, 치우쳐진, 병든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러한 마음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택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시고 뭐 이런 택하심 속에 보면은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순전한 마음을 그들이 삶 속에서 그래도 뭐예요?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떠한 위치의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그냥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특별히 열심히 믿고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그러고 산 사람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그냥 어린 소녀였어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부르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또 하나님이 그거를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체험합니다.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거를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오순절날이 되자 예수님은 뭐 오순절날에 성령을 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이라는 거는 부활절에 돼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우리 유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사순절에 승천하셨다면 그냥 열흘 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년 후에 부활할 수도 있고 30년 후에 부활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오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물론 이들이 한자리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체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고 베푸신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리 오랫동안 그냥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정말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한계라 그럴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신 하나님은 오순절 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서 1절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들이 지금 유하는 곳에 다락방에 가가지고 지금 다 기도에 힘쓰고 있지요. 그런데 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라는 말이 지금 2장에 나오는 것은 그들의 삶이 그냥 다락방에 계속적으로 10일 동안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도 생활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성령의 임할 그 시간 그 시각에는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굉장히 중히 여기십니다. 만남도 중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모임, 교제를 굉장히 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음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배후에 하나님 다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성경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른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만남과 그리고 때 또 그리고 그 인도하심 그 들의 그 교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 있다는 거는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약속의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각 생활 속에서 마음은 그래도 각기 뭐 생활할 수도 있잖아요.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었고 이들이 지금 깨어서 한 곳에 모여 있을 그러한 때에 뭐 따로 밥 먹으러 가거나 무슨 시장 가거나 뭔가 하는 거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 그 때에 지금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 여기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그 임하심을 보면은요 장소에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각각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내주하실 그때에 그 임하심이 지금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바람처럼 임하신 그러한 그 성령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의 임하심이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소리 같이, 아주 강한 바람 소리 같이. 바람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지금 비둘기 같이 살짝이 아니라 소리 없이가 아니라 지금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사람들이 보이게 온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지금 하늘로부터 그 바람 소리 같은 그 속에서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소로 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지금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집회에 갔을 때그 집회 그 자체에 정말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일, 우리 자리 그 알지요. 그게 집에서 혼자 있을 때와 우리가 그냥 길을 걷고 뭐 해서 혼자 있을 때와 또 다른 그러한 어떤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체험하나,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체험하지만, 저 사람들 왜 저래? 여기 이 사람들 왜 이래? 이거 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아마 그 회중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보는 자에게 보이게 하시고 아는 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요, 온 집에 가득한 거, 장소 자체에, 그들의 모임 자체에 지금 충만하게 바람소리 같이 그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한 것이 보여지는 그거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장소에만 가면, 어느 집회만 가면 불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되리라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뭐예요? 역사하심은 각각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각각에게 임한 그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거기에서 만약에 뭐예요? 의심하는 그러한 어떤 다른 마음을 갖든지 뭔가 그러한 것을 가지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냥 뭐 의심으로 가는 것이 더 이상하다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다 믿고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것은 역시 우리들 각각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 자세라 그럴까, 고백이라 그럴까, 저를 믿으면 저를 부르면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불 받아서 어디에 가면 거듭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을 받은 것이요,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그 120명 모인 그 자리에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들려졌고 그것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 그 저게 모세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가시 그 속에 그 마른 가시 속에서 불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도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 정결하게 하심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로 임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각 사람을 그 불로 태우듯이 완전 정결하게 옛것은 지나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징하시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우리 성령을 하나님을 그 생기 말하자면은 그분이 아담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산 영이 됩니다. 그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지만, 살리는 영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 생기를 받아서 살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바람이 강하게 소리를 내고 그 자리를 완전히 가득하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운이 그 장소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한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게 되어 있고요. 뭔가를 거기에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고 그러한 곳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기를 사모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각각의 삶 속에서 각각의 그 자리와 배치 속에서 우리가 그 주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분명히 그거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임하신 성령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이 우리의 이음줄이 되어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물이라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공동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들의 만남이고 우리들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여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되지만 거기에 따르던 그냥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상관없고 남녀노소도 상관없는 그러한 지금 모임인 거예요. 이 펜테코스테 이 오순절날 일어난 이 사건은 사람들이 뭐한 가족이 모였다든지 아니면은 그한그 남자들 무슨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 또 그러한 어떤 거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것이 지금 이음줄에 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계명대로 그들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들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소리로 또 보이는 불로 지금 임하셨는데요. 그 결과 그 사람들이 그 불을 받고 나타난 것이 뭐냐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이 방언은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통 방언을 얘기한다는 그런 방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인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말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더니 이큰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 제자들이 다른 말을 막 갑자기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의 그 삶이라는 거는 사실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 120명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소동거리가 되죠. 또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움, 정말 아주 아름답다는 거는 거기 아주 꼭 적합하던 그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는 어떤 때냐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실 때는 보일 시간을 주시고 보일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또 감추시고자 하면 아무리 우리가 꺼내서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려고 할 것도 없고 사실 감추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하게 하심을 조차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에는 그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보이신 그것이 뭐냐면은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말을 하지? 왜냐하면은 그때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와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말을 하지? 어떻게 다른 말을 하지? 그것은 그들이 볼수 있고 알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이 변화된 거는 다른 나라 방언을 했다. 그렇게 하게 됐다. 그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그들의 내면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뀐 거를 우리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 담대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음에 그 기뻐하는 그러한 삶, 그들이 정말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말씀대로 성령을 좇아 사는 그삶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는 나의 내적 그 실체가 완전히 성령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불이 뭐 각각 위에 임했지만 그 위한 불은 다 내면을 태우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의 육체를 상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똑같아요. 그랬는데 각각 그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사람에게 임했더니 어떻게 돼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면적인 얘기지 뭐 겉에가 갑자기 예뻐졌다든지 키가 부쩍 자랐다든지 뭔가 건강하게 됐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이 든 사람이 갑자기 젊어졌다든지 애가 갑자기 어른이 됐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완전히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실체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정말 그 주권자로서 내 안에 임하신 것이요.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했는데 큰 일을 말했다라고 11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말이라는 거는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앵무새가 아니고 그냥 로봇가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큰 일을 말한다. 여기에는 각각 방언을 얘기했지 어떤 말을 말했다는 그 말의 내용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말한 것이 각각 무슨 자기의 사적인 얘기도 아니고 땅의 얘기도 아니고 그들이 말한 것이 복음이었고 그들이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각각의 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에요. 근데 뭐를 지금 전하려고 그러냐면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그 말의 내용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이란 뭐를 전했다라는 말이 지금 요 성경 구절 안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성령으로 말하게 된 거거든요, 그들이. 성령으로 지금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령의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바꿔져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정말 일일권이다, 일일 생활권이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는 그냥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서로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손주들이 하나님께서 살고 또그 사촌들은 괌에 살아요. 근데 이제 스카이프를 통해서 영상 전화를 통해서 서로가 애들끼리 어린 아이들인데 애들끼리도 서로 얘기하면서 자기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또 거기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교제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만나지 못해도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아이들 집에 갔을 때도 집에 이제 계신 엄마한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영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하고자만 하면 뭐예요? 멀리 있어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아니 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깊이 교제도 할수 있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실제로 가야만 됐지요. 아니 우리들도 얼마 전까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속도는 옛날에 직접 가서 말하고 그리고 또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직접 간다는 것도 옛날엔 발로 갔고요. 뭐 마차를 타고 갔다 또 아니면은 자동차를 탔다, 이제 비행기 탔다, 뭔가가 점점 스피드화해야 돼서 이제는 그냥 인터넷으로 가지 않아도 직접 만나고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말을 한다. 우리가 그거를 복음 전하는 데에 쓰고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비춤을 받아요. 우리가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식구들과 자기의 어떤 친교적인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많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고 그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같이 모여요. 그러한 영상전화를 합니다. 또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외국에 나가 있고 그 떨어져 있는 자식들과 이렇게 영상전화를 하고요. 그거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간에 그 관계를 나누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그 성령께서 각각의 방언을 해서 나누게 하는 그 나눔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배후에서 하신다 생각할 때그 영상까지라도 다 복음의 그 전파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한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모든 언어를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월해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은 연방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세계 나라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한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물론 여기에 미국 공통어지만, 세계 공통어 영어죠. 그렇지만 그러나 미국 안에는 많은 언어들이 섞여 있습니다. 각각의 그 민족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의 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공통어가 있다는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거니까.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알려져 있지 않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하신 것처럼 생판 모르던 말을 갑자기 어느 날 성령 충만함으로 할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일도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택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지금 이 초대교회에 제일 처음에 이 120명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어요.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그 말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그 방언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말을 해가지고 다른 데 가는 그것보다도 뭐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은 그 복음을 또 자기 방언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 외국어를 잘하게 된다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정말 어미 뱃속에 있기 전에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라고 사는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어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놓지 않는 부분, 그리고 확신하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일본 말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게 주신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사실 어느 나라 언어라도 상관이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말을 하던 정말 말을 못할지라도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에게는 못 알아들으시는 말이 없으시니까 그거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할수 있는 언어로 그 뭐를 하느냐? 그거를 다만 생활에 쓰느냐? 장사하기 위해 쓰느냐? 공부하기 위해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쓰느냐?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언어를 내게 익히게 해주셨고, 그들과의 생활에서 그들을 품게 해주셨고, 그들을 섬기게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 하시는 그분의 어떤 뜻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일본에서 살다 미국에 와서 처음에 이민교회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거 뭐냐, 아, 나도 한국말 할수 있었지, 그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또 일본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 일본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이웃이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고 사랑이라 생각, 그 사랑의 섬김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민교회 와보니까 아, 내가 한국말 할수 있었지가 다시 생각이 된 거예요. 저는 일본에 살 때는 한국 사람을 거의 만나질 않고 살았으니까 그냥 한국말은 나의 언어였지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거기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재일교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거기에서 많은 비전을 가졌었고 거기에서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어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방도, 그러한 길, 그런 것을 위해서 일본 성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꿈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 언어라는 것은 지금 셀수 없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종족의 말만 해도 몇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그 쪽복음이라도 그들의 언어로 바꾸고자 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지금 계속 섬기고 있고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그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수 있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이미 하셨다라고 그 성경 번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결국은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냥 다른 말을 유창하게 갑자기 잘하게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 일어난 일이고 그 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순종하며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의 것을 기다리라 한 그대로 지금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내면에 지금 주인이 바뀌어졌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순종하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가 아닌 자기 안에 성령님이 그들을 살리고 계신 것이 지금 실제로 남에게도 보이게끔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거하고 또 연애하는 거 그런 거는 감춰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저희 아이들이 뭔가 그 싱글싱글거리고서 달라지고 했을 때, 아, 얘네들이 뭐 좋은 일 있는가 보다. 근데 그 좋은 일이 좋은 사람 생겼나 보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 알아져요. 왜그 아이들이 입내 밀고 또 뭔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서 푹 늘어지고 그것도 알아지지만, 그러나 정말 말안 해도 알아지는 그 내면 것들. 근데 성령의 사람이 감춰지질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때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가족, 자기 나라, 자기 뭔가 꿈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비전, 자기 신념을 위해서 살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성령의 하게 하심을 좇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림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순 전날 끝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거듭난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날 하루에 그냥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삶이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결국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변화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임했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생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살리우심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살리우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어떤 일이냐 하고 또 그들을 조롱하여서 새술이 취하였다. 그렇게 하나님, 정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사, 성령이 임하면 바뀌어지는 그러한 제자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을,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을 좇아 살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